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되게 때리는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생명은,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예. 아멘이 커야죠. 아,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 시대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위협을 받을 경우는 없지만, 그 외에도 뭐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가 질병이 생겨도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의 최고의 랍비가 등장해서 사도들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가말리엘은 뭐 목숨을 구해줄 것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죽음을, 몰살을 면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이 있고 구약에는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보면 다양합니다. 가말리엘처럼 그 안에 있던 사람을 일으켜서 생명을 구해주기도 하고, 가브리엘처럼 천사, 그것도 천사장, 가장 힘이 있는 가브리엘 미가엘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신비하게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70년의 복역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라고 하는 이방왕의 마음은 강팍하게 만드십니다. 아주 강팍하게 만드셔서 웬만해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비한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풀려나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게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과정으로 삼으셨습니다. 두 경우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배를 만들게 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게 하셔서 노아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홍해 앞에서는 배를 만들게 하지 않으시고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에서는 강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까마귀, 로뎀나무, 그리고 요나 같은 경우에는 큰 물고기,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죽을 뻔하지만 죽지는 않게 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생명을 보존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꼭 죽을 것 같아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생계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같은 경우에는 가말리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가말리엘의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아, 가말리엘의 말이 맞다. 그들이 옳게 여겼다고 하는 이 표현을 헬라어 단어는 페이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아주 유사한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5장 29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나누었는데 이것이 바로 페이타르케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옳게 여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페이토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페이타르케오하였습니다. 이 페이타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토의 아르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옳게 여겨서 통치권 자체를 드린 행위,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통치자 밑에 자신의 모든 걸 끌고 들어가서 자신의 스스로 통치를 받겠다고 결정한 행위, 스스로 자유로 선택한 행위를 순종이라는 단어, 페이타르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페이토했고 옳게 여겼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옳게 여기는 것과 순종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르케오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통치권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말리엘의 말은 옳게 여겼습니다. 맞아. 사리에 맞아. 그 말을 이길 만한 힘은 없었어요. 가말리엘이 얘기하시는데.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아니, 저 대율법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그 말을 어떻게 어기겠는가? 불편하지만 그냥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옳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날 때가 많습니다. 맞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좋은 말이야.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르케오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치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옳게 여기고 그걸 리즈너블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죠. 리즈너블한 처치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오, 맞네 이거. 맞네.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통치권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옳게는 여겼으나 통치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한 것입니다. 옳게만 여긴 사람,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사람, 이해만 된 사람의 행동은 자기 자신, 자기 중심, 자기 성질을 풀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만약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 채찍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만 않았지 자기의 성질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분란이 많은 건 성질 부리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저 같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질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성질 죽이기라고 하는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앵거 매니지먼트라고. 그게 얼마나 힘들면 그 파트가 있습니다. 그 치료하는 파트가 있어요. 어떻게, 왜 내 속에 있는 성질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성경을 읽습니까? 옳게만 여기는 페이토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통치자의 성질대로 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통치자로 삼은 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으로 삼은 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으로 삼은 분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모두를 다 따라하고 싶은 열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옳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옳게는 생각하고 바르게는 생각했으나, 동의는 했으나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중심대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페이토만 하는 사람은 채찍질하고 두들겨 패야 마음이 직성이 풀리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아도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솟아오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이토만 하는 사람은 옳게만 여기고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은 두들겨 패도 직성이 풀리지 않은데, 즐거움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두들겨 맞아도 rejoicing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때리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하는데요. 아이를 막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아이가 막 아이를 기다리면 아이들이 약을 올리잖아요. 정말 약을 올려요. 이건 알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판단해봐도 부모를 아주 시험하는 거예요. 어느 때쯤 때리나 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제가 안 때리기로 결정했거든요.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보는 거죠. 엄마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에이 참지 못해서 막 때리잖아요. 문 꼭 걸어 잠그고 때려야 됩니다. 이 서구에서는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시원하다 이제. 아유 시원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안 되셨죠? 때린 사람이 더 속상해. 자기 성질 부린 사람이 더 속상해. 제가 아내하고도 여러 번 싸워봤지만, 여러분도 뭐 싸워보셨겠지만, 싸울 때 누가 더 빨리 풀립니까? 성질 덜 부린 사람이 더 빨리 풀립니다. 자기 성질 막 부린 사람이요 훨씬 오래가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성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동의했으나, 그러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은 유대인들은 직성을 풀었으나, 그러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했으나, 그리고 그래서 두드려 맞았으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때렸으나 기쁘지 않은 유대인은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리면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주눅들거나 그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드려 맞는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왜 즐겁고 그들은 비굴하거나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마음에 대단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한 구절을 택하라고, 저한테 제일 좋은 구절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하면 고민되겠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4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제가 대학생 때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고요, 너무 흥분돼서, 너무 멋있어서, 이 구절을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외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They were counted worthy to suffer shame for his name. Rejoicing 한 이유가 자기들이 존귀하게 여김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딱 그러면 말이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존귀하게 여김 받는 것과 이퀄이 뭐냐면, 그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뺨을 맞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그들은 존귀함 받는 방법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선교를 잘못 나가면 욕 많이 먹습니다. 선교 갔다가 순교에도 욕 먹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큰 이슈가 됐었죠.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러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순교해서 세상에게 존귀함 받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노방전도를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에 사인업 하신 분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금요일날 두 번, 토요일날 한 번 나가고 있는데요. 전도를 하면 때로 모욕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벌레처럼 우리를 쳐다봅니다. 어떤 분 아주 심한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존귀함을 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환영받았던 때는 별로 없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교회는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종교보다 폭발적으로 부흥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도록 그렇게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그들은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욕을 받는 것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행위와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에 나온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바로 그 센텐스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죄 때문에 모욕을 당했으면 존귀 여김을 받을 수가 없겠죠. 모든 물건은 어느 것을 위하여 사용되냐에 따라서 존귀한가 천한가가 결정되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도 그것이 요강이라면 별로 존귀 여김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존귀 여기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물건들은 그것이 비록 막대기 하나라고 할지라도 worthy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사용된 모든 기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존귀한 것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될 때 존귀해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겪는 모든 일들은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존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행위가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두 강도와 예수님의 존귀함이 차이가 납니까? 그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돈은 예수님의 존귀하심의 정점이었음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치욕과 그리고 모욕이 아니라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며 높이 들리시는 자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이제 닮았다고 하는 사실이 마음속에 뿌듯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뺨맞고 예수님이 모욕당할 때 제자들은 한 사람도 모욕당하고 한 사람도 뺨맞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쳤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나도 예수님처럼 뺨맞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한다는 것이 제자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나도 드디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뺨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그 값어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뺨맞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이 내가 존귀의 여김을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생의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뿌듯했던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그들이 원수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유대인들이 별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찮게 보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3월 달에 즐거웠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 WBC 야구가 있지 않습니까? 야구.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핑크로 도는 거. 저도 봤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보셨죠? 많은 분들이 보셨죠? 즐거우셨죠? 특히 김연아 선수가 그냥 압도적인 점수로 이길 때는 너무 그 19살짜리 그 소녀가요. 화장 지우니까 완전히 어린애던데 너무 막 감격스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2006년에도 제가 WBC를 봤고, 올해도 봤는데, 그땐 밴쿠버에서 봤고, 요번에 여기서 봤거든요. 근데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그때까지는 일본이 그냥 한국을 그냥 한 수 정도 아래로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는 그냥 한국이 난리였습니다. 뭐, 일본한테 이겼다! 그러면 뭐 난리 나고, 막 그냥 일본한테 이긴 걸 막 굉장히 자랑스럽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일본한테 이기는 게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또 일본이랑 붙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오히려 일본 팀이 한국 팀을 굉장히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로라고 하는 분이 뭐 여기 가까이 사시잖아요. 그분이 대단한 선수거든요. 8년 동안 계속해서 200안타 이상을 친 사람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그 기록에 남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탑 클래스의 선수가 왜 쓸데없이 한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입을 다물고 부부 참더라고요. 막 왜 그럴까? 그게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승전 할 때 뭐 재밌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다 공을 잡았는데 일루에 있던 일본 사람이 막 뛰다가 베이스는 여기 있는데 우리 공 잡은 선수한테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게 그거하고 패러디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왜 갑자기 멀쩡하게 잘 서 있는 야구 선수 머리에다 공을 던집니까? 일부러 맞췄는지 손에 빠졌는지 둘 중에 어떻든 간에 굉장히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 긴장해서 공이 빠졌든가 아예 고의적으로 맞췄든가 어쨌든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한국이 1등을 했든 2등을 했든 한국 야구선수팀이 존귀여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수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언제 가장 마음이 편안하냐면요.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길러보셨잖아요. 갓난아기. 저는 아이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갓난아기 기를 때 참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게 얘기가 많은데 이 애를 재워야 되잖아요. 낮에. 그래야 그때가 찬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재워야 되지 않습니까?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은 그냥 또 잠투정에 많아서 잘 안 자요. 저희 집 여자애들은. 그냥 겨우 해서 또 이렇게 팔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놓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큰 놈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 아마! 이렇게 부르면 산통 깨지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다가 대부분은 제가 애 재우다가 제가 먼저 잡니다. 굉장히 화나요. 막 열이 확 받습니다. 애를 막 재우, 막 자장, 뭐 여러 번 노래 다 부르잖아요. 뭐 자장. 애가 나중에 따라 부르죠. 어떻게든지 안 깨우려면 해프닝이 안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재우려고 할 때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막아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 이전에 사단이 먼저 막는다. 왜냐하면 괜히 이게 문제가 일어나면 자다가 깨거든요. 우리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절실해집니다. 기도가 그렇게 달아요. 성경 말씀이 다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꿀송이보다 단 사람은 며칠 굶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배부르면요. 그게 꿀송이가 아니고 먹어도 이상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깨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 그냥 잘 자라. 다 방어해줘요. 문제가 생기려면 다 막아줍니다. 제 생각이 이렇게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깨어난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성경에 깬다고 하는 표현은 기도한다고 하는 표현과 동의어로 쓰여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어느덧 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우리를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아버리면 우리를 그때부터는 위협합니다.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심하게 다룹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못 건드립니다. 사단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이 네 가지로 욥기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를 건드립니다. 속을 썩이게 만들든가 자녀를 격동하든가 자녀의 문제를 줍니다. 욥기에서는 아예 자녀를 죽여버렸습니다. 두 번째 건드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재산과 사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욥기에서는 아예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려갔습니다. 세 번째는 몸에 질병을 줍니다. 육체에 질병을 줍니다. 무섭잖아요. 질병이 생기면요. 일단 뭐 다른 것까지는 견딜 수 있겠는데 병이 생겼다 그러면 겁나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덜컥! 자꾸 지난번에 여기가, 뭐 여긴지 여기가 자꾸 땡긴다 그래서 이게 또 이게 무슨 암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여러분. 불안하시잖아요. 신문 또 보다 보면 이건 내 증상이야. 약선전에 나오는 얘기는 다 내 얘기 같아요. 야, 이건 내 얘기야, 내 얘기. 불안합니다. 욥은 아예 그냥 완전히 피부병에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통해서 협박합니다. 친구 관계를 다 깨버리고 심지어 아내와의 관계도 불화를 일으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느냐?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사단이 나를 라이벌로 생각하는구나. 나는 사단의 라이벌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사단의 라이벌이다. 시작! 나는 사단의 라이벌이다. 기분 좋지 않으세요? 사단이 나를 게임 상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 내가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지. 그 나를 자꾸 압박하지,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하지? 제가 3월 달에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중요하구만. 내가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가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야, 내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자꾸 날 건드리냐? 아, 참.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저는 빌리지가 참 중요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빌리지의 생명과 빌리지의 생존은 그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적자도 많이 나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빌리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라이벌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나그네를 영접한 교회입니다. 이 커뮤니티에 있는 많은 나그네들을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에는요, 예수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이 야구 잘하면 태극기가 그렇게 힘이 있게 보이고 막 무슨 좀 이상한 경기 나가는 사람들 태극기 보면 굉장히 힘이 없이 보여요. 옛날에 삼성 로고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뭐 파란색에다가 뭐 이상하게 써가지고 제가 93년에 삼성 뭐 물건 하나 샀는데 그때는 1위였거든요. 지금은요, 삼성 글씨 써있는 핸드폰을 주면 그렇게 삼성 로고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여김을 받을수록 우리의 삶은 존귀여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여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말은 페이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페이타르케요,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올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 따라서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존귀하신 삶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